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또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어느 때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려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대언자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아니하였고 도저히 불가능한 또 사람의 지혜로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할지라도 700여 년이 지난 그 후에 그 예언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이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음과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에 계속해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7절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시는지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입을 열지 아니하신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올 그 메시아의 죽음, 어떻게 죽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권세와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우를 받으셨냐면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의 침뱉음과 주먹질과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곤욕을 당하시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보다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가할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메시아도 곤욕을 당하여 괴로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로부터 좀 이 예수님이 당하는 메시아가 당하는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 몹시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쉽게 분노하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는 상대방보다 높은 직위와 또 위치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데도 나를 멸시하고 침을 뱉는다든지 하물며 얼굴을 때리고 하면 우리는 참을 수가 없고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의 정당성이나 우리의 우울함을 우리의 말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실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결백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며 예수님이 그런 수모를 당할 때 얼마나 억울한지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그 백성들에게 갚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왔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나의 권세를 사용하여 당장 너희들을 멸해버릴 수도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호통치면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이나 대꾸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신문할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저 바보처럼 벙어리처럼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틀 깎는 자 앞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저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이 양과 똑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죽음이 임박하면 다른 짐승들과 많이 다릅니다. 시골에서 돼지를 잡아보면 돼지가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모릅니다. 안 죽으려고 막 버팁니다. 그런데 양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거나 어떤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처럼 마땅히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언제 말을 잘 안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아프지만 잘 얼굴에 웃기만 웃을 뿐이지 표현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어느 때 제가 이렇게 아파도 말을 잘 안 하는지 그 원인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봤는데 저 어릴 때부터 아픔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갑자기 약을 드시고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만 유일하게 봤죠. 부모님이 좀 다툼이 있으셨는데 할머니가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내가 사랑하는 할머니에 대하여 엄마에게 뭔가 불평을 하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많이 상처받겠다. 뭔가 본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는데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어린 마음에 말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문제들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는 어머니가 경운기의 다리 한쪽을 잃으셨고 또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저는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눈앞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쳐다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슬프기 때문에 누구도 아버지의 죽음이 있는 곳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은 하지 못하였지만 내가 이 말을 하면 가족들이 너무 힘들겠다, 나라도 이 아픔을 견디면서 나라도 이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굳건히 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사람은 다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생활하면서도 저도 웬만하면 힘들어도 말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혼자 가만히 있으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나를 잘 몰라주니까 원통하기도 하고 해서 울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안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단순한 침묵을 넘어서 예수님만이 알고 계시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진심을 모르고 욕하고 때리고 멸시하고 버리고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시지만 이것이 단지 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깊은 진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그런 분들 많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아픈 것들, 힘든 것들 어떻게 치유를 받으며 나의 진심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그런 고난을 당하시며 입을 다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아픔을 들고 예수님에게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시는 저녁이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형벌받을,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 하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으셨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면,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았냐 하면 바로 버림받을 그 백성을 위하여 죽어준 그 백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서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예수님이 형벌받을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아주 당연히 죽어야 된다, 아주 죽어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확신 있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진 곤욕과 부당한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당시 세대 누구도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란 말은 죽음을 당했단 말이죠. 그 이유를 누구도 몰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자기 백성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죠. 예수님은 바로 마땅히 형벌받을 그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자기 백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착하고 괜찮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 자기 백성을 말하시면서 마땅히 형벌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의 스스로는 가만히 두면 도저히 생명으로 나올 수도 없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인들, 심판의 도끼가 정말 그 발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희소가치가 있는 귀한 것,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것, 정말 귀한 것, 이것을 누구에게 주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딸을 아무 사람에게 시집 안 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희소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우리는 아무에게나 그걸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이 외동딸의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간이나 심장이나 눈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 흉악한 범죄자가 그 이식을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그 가치를 아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하물며 부모님의 마음은 훨씬 더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아들 그를 만약에 누구에게 준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도 모르고 정말 그것이 훼손되는 것을 보면 마음의 분노를 느끼고 우리가 깊은 상처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영혼들을 양육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나의 이 귀한 물질과 시간과 인생의 전부를 가능하면 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투자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선택하고 섬기고자 하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보통은 나의 이 귀중한 생명, 나의 시간과 물질, 나의 젊음 이것을 다 드려도 그 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런데 그가 내가 이런 많은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많은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며 모함하며 대적하며 우리가 이런 것을 느끼면 다시는 이런 사람을 섬기지 않으리라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외아들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아서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을 느끼며 또 분노를 느끼며 마음이 아프기도 하며 정말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나 자기 아들의 눈이나 신장 같은 일부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인생의 전부, 그 생명 자체를 드린다면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가장 귀한 자녀들에게 주려고 할 겁니다. 나의 아들의 생명을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존귀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아들의 가장 귀한 생명을 드렸습니까? 오늘 벌받아 마땅한 허물만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나 보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버렸습니다. 죽였단 말이죠. 이사야 53장 9절에서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강포를 행하지도 아니하며 거짓도 행하지도 아니하며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생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이 신성모독하는 자요 귀신 달린 자요 이 흉악한 죄인으로 철저히 외면하면서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죄도 행하지도 아니하시며 악한 일도 행하시지도 아니하시며 그 입술에 조금도 거짓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있게 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악인과 똑같이 취급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보면 그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다리 밑에 있는 거지가 죽어도 사람들은 그 거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 땅에 묻어줍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폭력도 행하지도 아니하시고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무덤을 악인들과 똑같이 했단 말입니다. 누가요?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원히 죄인으로 낙인 찍었어. 죄인으로 낙인 찍었다는 말은 평생 저주와 또 미움과 이 낙인을 찍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버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정말 부자인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그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를 제자로 세우려고 합니까? 우리가 어느 때 낙심하며 우리가 어느 때 자존심 상해하며 어느 때 우리가 사람을 버리고 그럽니까?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형벌받아서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모르고 예수님을 처절하게 버리며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느 때 낙심합니까? 우리와 똑같이 내가 정말 내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렸으면 아니 10이라도 해야지 5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죄인을 섬겨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고 죄인의 무덤 가운데 매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죄인을 섬기고 품는 우리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로 고난받으신 것은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수치와 고난은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바로 예수님에게는 이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깊은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주신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고를 당케 하셨다라는 원하셨다라는 이 말의 뜻은 가만히 이 의미를 원문적으로 보면 단순히 허용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이 질고는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받는 우리의 정신적 또 육체적 영적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토록 혹독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무능하거나 또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혹은 이 세상의 사람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와 또 극악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의 매질이 가해질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붉은 피가 낭자했죠. 그 모습은 인간으로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그런 저주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는 이런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 그 고백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풍파와 또 환란과 넘어짐과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지. 너 하나님이 내 자녀가 아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처절한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공고와 낮아짐과 벌레 같은 모습,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정말 이런 낮아진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사람들이 끝까지 십자가 위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러한 저주스러운 상황에서 이 땅에 권세 있는 자들, 이 땅에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아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사랑 상황 속에 두는 그런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박해했던 사람들도 확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절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와서 너를 구해주지 않을 거냐. 근데 봐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잖아. 그것은 너의 죄로 말미암아서 너가 심판받는 거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6시부터 9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에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갔습니다. 입천장이 달라붙어서 정말 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그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질러서 돌아가시기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들이 이렇게 간절히 마지막으로 울부짖는 그때도 아들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저주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소하는데도 그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간절하게 울부짖는데도 아버지의 변호조차 받지 못하고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외면당하고 버림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박해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이 모든 고통을 다 하시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당할 멸시와 조롱, 십자가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절규까지, 아들의 이 피 끓는 마지막 절규까지 예수님은 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버림받은 아들의 고통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들을 버려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찢어질 듯이 아팠던 것이죠. 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아버지의 무능함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간교한 괴락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실패하여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도 결코 아닌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친히 버리는 극심한 아픔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고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은 하나님이 아무 말이 없다고 할지라도, 처절하게 우리가 외쳐도 그 아들에게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크신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처받았다고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언제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닫아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간절히 예수님이 오늘 죽음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고난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응답도 없으시고 또 어떤 반응도 없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런 상황에 절대로 당신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었다고 하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당신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며 회사나 세상에서 손해를 당하며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애써서 하나님에게 애통하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언젠가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속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도 들어주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나에게 관심도 없는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치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고난받으며 이렇게 애통하게 처절하게 울부짖는데도 반응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기의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잠잠히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죽어가는 아들을 그 아픔을 잠잠히 바라보시며 정말 묵묵히 아픈 마음을 애워지고 머무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나에게 관심도 없으시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 가운데 아무 말도 없으시고 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묵묵히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 제물이 태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아들의 죽음을 그대로 두신 결정적인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직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 아들이 버려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철저히 배격당하고 격리되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면서까지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한 가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건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죄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사람의 죄와 관련되어 있는 이 특별한 제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든지 하면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죄를 씻고 정결케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속건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또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이 문제들 이것에 대한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오늘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죄의 값을 갚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제물로 친히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야만 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버려지고 하나님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야만 했던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죄는 이렇게 끔찍한 것입니다. 죄는 끔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사망이 그 대가로 지어집니다. 사망은 그냥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죠. 이런 죄는 값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죠.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그 사람의 피가 아니라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진 고난을 고통을 받으시며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3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 피와 물을 쏟으신 것을 잘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실 듯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이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차라리 자기 외아들을 죽일지언정 누구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이런 귀한 아들의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귀한 자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도 믿지도 않고 채찍질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 마땅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아들을 오늘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 없는 자기 독생자보다 심판으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훨씬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버림당하신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죄가 있으면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나? 그 지옥을 그냥 추상적인 곳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왜 이렇게 처절하게 죽여야만 했습니까? 만약에 지옥이 허상이고 가짜고 그렇다고 하면 이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옥은 실제인 겁니다. 천국도 실제인 겁니다. 이 지옥이 하루 이틀 고통받고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아들을 처절하게 죽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 형벌받고 나올 것이라고 하면 이 아들을 이렇게 처절하게 죽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10년이나 100년 정도면 그래, 너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좀 고난당하고 나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절하게 이렇게 죽어 주셔야 했던 죄가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될 이 지옥은 1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곳. 한 번 나가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형벌받아 죽을 이 죄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사랑하면 이 지옥에서 평생 고통받으며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원수 관계로 평생 울부짖으며 고통받는 이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으면 자기 아들이 이렇게 울부짖는데도 구해주시지도 않으시고 이유는 한 가지인 거죠. 지옥은 반드시 있으며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죄의 값이 지불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통을 잠잠히 감당하시며 속건제가 되어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700여 년 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고 2000년 지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실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울부짖으며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통하게 말씀하는데도 안 살려준 거 아닙니까?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왜 이런 속건제가 되어주셨는지를 분명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씨를 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씨를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주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이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입니다. 씨. 포도나무의 씨가 포도씨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펴는 이삭이 막 맺히는 이유는 그 씨가 펴니까 그런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시나무를, 그 가시나무인데 그 가시나무 씨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땅에 심고 아무리 열심히 사과가 열리게 해주세요, 이 씨가 가시지만 사과가 열릴지어다, 이렇게 아무리 선포하고 기름진 땅에 퇴비를 주고 해도 절대로 거기에는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가시만 무성할 뿐이죠.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나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저주와 죄 아래 머물 수 있는 그런 씨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래 씨앗은 사망과 저주 아래, 심판 안에 죽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대가를 많이 지불하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두면 생명의 열매, 영원한 부활의 열매를 맺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면 다 지옥 가는 것이죠. 사망의 결박의 저주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씨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겼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그날이 길 것이다. 이는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죽어주심으로 사망과 저주의 씨로부터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부활과 생명의 씨, 생명이 있는 씨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바보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땅에서 끊어지고 죄인 취급을 당하여 죄인의 무덤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애통합니까? 하나님에게 나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왜 나를 버리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도 아프시고 예수님도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속건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죽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참 바보 같다, 졌다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영혼에 수고한 것,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처절하게 낮아지고 버려지고 하나님이 어떤 대답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늘 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사망의 씨에서 생명의 씨, 부활의 씨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했다. 심히 기뻤던 것입니다. 심히 기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의 지식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마땅히 버림을 받아야 할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하여 친히 달리셨는데 그들이 감당해야 할 죄의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계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자기의 수고한 이 모든 열매들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인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 예언이 7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2000년이 지났어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며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심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미련하고 죄를 짓고 여전히 부족한 자일지 모르지만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면서까지 간절히 이루기를 원했던 우리가 그 믿음에 씨며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그 신음하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갚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고난,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 대속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종기와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마지막 절 53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께 오늘 종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종기한 자, 우리가 왕이나 이런 사람을 보면 종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면 종기한 데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종기한 자의 종기와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을 때 어떠한 종기함도 없는 모습으로 왔습니다. 얼굴을 가릴 정도로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멸시천대한 거 아닙니까? 악인으로 대우받았으며 십자가에 처참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이 영광과 또 귀함을 다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기한 자의 목,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모든 것을 버린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강한 자는 무엇이냐면 권세와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권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영적인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오늘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강한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셨죠.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아무런 힘이 없는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때리고 할 때도 아무런 공격을 하지 못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힘이 없는 자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철저히 낮아지고 힘이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영적 권세를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버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권세와 종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가장 정직하시고 거룩하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범죄자 취급할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으며 얼마나 정당성을 주장할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의 존귀와 영광과 가장 강한 자의 영적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존귀와 또 능력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범죄자의 취급을 받으면 무슨 말을 해서라도 자기의 억울함과 정당성을 주장해서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권세가 그렇게 해서 주어집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이기고 겉으로는 우리가 잘되고 겉으로는 우리가 위대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인정하시는 어떤 권세와 존귀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승리의 방법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얻으신 권세며 영광이며 존귀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권세와 존귀를 얻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권세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멸시를 당하시고 잠잠히 입을 다무시고 자기 영혼을 버려 죽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질병들, 저주들, 결박들, 마귀가 주는 영적인 결박들, 버림을 당하시고 아무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업신여겼던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이 모든 저주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받으시고 질고를 당하신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함에도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업신여기고 침을 뱉던 나를 위하여 주님이 친히 속건제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망에 씌였고 결박에 씌였으며 저주에 씌였지만 예수님이 속건제가 되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부활의 생명의 씨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임하였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한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